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요나서입니다.
12장. 그때의 크고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자 아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쓸어서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삼켜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뿐이었습니다. 별안간 여자의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보살펴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고 용과 용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용과 용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더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 용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시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그분이 세우신 귀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세상에 떨치실 것이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미칠 것이다. 악마가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악마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잔뜩 나 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는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광야에 자기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뱀을 피해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많은 물을 그 여자 쪽으로 토해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으로 토해낸 물을 삼켰습니다. 용은 여자에게 몹시 화가 나서 여자의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예수를 나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멘.
요나서 제3장.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여날 도와 주소서.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베푸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순종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순종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종 요나의 해외 도피는 같은 명령이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데도 순종치 못하고 회피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결과는 역시 요나에게 당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불순종하면 기회를 박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불순종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메시지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이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의 일면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내용이죠. 회개의 내용입니다.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7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말씀을 받은 저들의 반응이 이렇게 복스러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오늘날도 우리 자신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과 꼭 같은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우리 각 개인과 같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하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0절이죠. 아미떼의 아들, 아메트, 믿을 만한, 신실한, 진실로 해서 유래해서 참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물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지만 성경 속에서 성령과 성결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 즉 우리 자신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이나 누가복음 3장 22절도 같은 기록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니느웨는 바로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 중에 귀도인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4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 부산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인구가 350만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탄 요바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통로로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화려함으로 치장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바는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는 세상이고 다시스는 금빛깔을 띠는 보석,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네 번째로는 폭풍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폭풍운의 원인은 바로 요나 때문이었듯이 오늘의 위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이 위기로 인하여 거짓된 자신의 신들에게 더욱 부르짖고 있는데 참된 영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배미창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배에 탄 모두가 고생을 합니다. 1장 5절이죠.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숨기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유약한 신앙인의 면모를 요나에게서 보는 겁니다. 잠잘 시간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깊이 잠든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몽상과 쓸데없는 꿈과 코 고는 소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경고하십니다. 이 모습에 비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에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에 나에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소망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을 피력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바울은 풍랑 만난 배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수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치입니다. 1장 6절인데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면요?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파도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 내가 던져져야만 합니다. 12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제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신앙은 불행과 잘 안 되는 원인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언제나 잘못되어가는 원인을 자기 자신 속에서 찾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와 같은 세상으로 도망치기에 바쁘고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잠자는 사람처럼 쓸데없는 몽상의 백일몽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코 고는 소리와 같이 불협화음을 주는 우리들 그리고 나 자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충성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받은 불순종했음에도 사명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 시리.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고 또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범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행악이란 도덕적 표준과 사람의 관습을 어기는 것이지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문자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술 취함 같은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지적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들, 이를테면 도박 같은 것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쫓아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태만, 곧 게으름도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문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간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왕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동물들과 아말렉 왕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에 쓰일 재료로 누룩 없는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것으로 대신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키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용서해주고 큰 거짓말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번에는 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 아담은 세월이 지난 후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도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 반면 육적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죽음을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번에는 죄가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 부모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만 받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지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죄 혹은 그와 같은 사상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예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는 결코 부모의 죄를 유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교리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한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되는 특성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전하는 기능 등이 유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이 아니라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로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원죄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손인데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약한 부모에게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병이 있는 부모에게서는 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이 있으나 죄의 유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아이는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